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10일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심의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합니다. 위원회가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 FDA는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백신 640만의 접종분을 미국 전역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FDA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도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이 10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화이자가 11월 24일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에 기반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검토한 뒤 승인을 결정했다며 조만간 수입과 접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보건부도 9일 성명을 내고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제일 먼저 승인한 곳은 영국이며 이어 바레인과 캐나다, 사우디가 승인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10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의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세안과 10개국, 아세안 10개국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공동의 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을 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범위가 모호하다며 해당 표현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은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발언을 지지하며 해당 기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표현이 중국의 세력 확정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이번 주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13일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시한은 최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9일 벨기에를 방문해 유럽연합 EU 행정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3시간에 걸쳐 만찬을 했습니다. 양측은 공정 경쟁 개선 조건, 어업, 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은 양측의 수십만 개 일자리 손실과 수십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10일 양국을 연결하는 첫 번째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철도 개통으로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통식에는 양국의 종점에서 화물열차가 각각 출발했습니다. 이란 동부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 서부 국경까지 총 140km를 연결하는 철도는 앞으로 아프간 서부 도시 헤라트까지 85km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07년 아프간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7,500만 달러를 들여 철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산 노하니 이란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하니 대통령이 이어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열차 개통이 이란에서 온 소중한 선물이라며 열차가 고대 아시아 지역 번영을 가져온 무역 통로인 실크로드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내년 2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10일 러시아 함정들이 10년 만에 아라비아 해에서 나토 회원국 함정들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만 2021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파키스탄 해군 함정 외 미국, 영국, 중국,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평양과 남포, 황해도 지역이 구름 많은 아침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오늘 아침은 자강도와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장진, 해산, 삼지연이 영하 15도로 시작되겠고 장전은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집니다. 삼지연이 영하 5도까지만 오르겠고 함흥, 원산, 장전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 대해선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북특별대표를 맡아 지난 2년여간 북한과의 협상을 이끈 비건 부장관이 다음 달 미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연에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합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싱가포르 정상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 합의는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2년간 후퇴와 실망, 놓친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대북 특별대표를 맡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한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Regrettably, much opportunity has been squandered by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over the past 2 years.
비건 부장관은 안타깝게도 북한의 협상 상대는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다면서 북한은 대화의 기회를 움켜쥐는 대신 협상 장애물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때 문제점은 북한 측 협상 상대가 비핵화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교훈으로 꼽으면서 북한도 이를 배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북 정상이 주도하는 하향식 협상이 진행됐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선 안 된다며 외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ar is over. The time for conflict has ended. And the time for peace has arrived. If we are to succeed...
비건 부장관은 이미 전쟁은 끝났고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데 성공하려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특히 내년 1월 개최가 예고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거론하며 북한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인 관여와 힘든 거래를 수반하지만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진지한 외교를 결국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두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강연을 통해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 비건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 본인의 그런 개인 의견이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바이든의 새 행정부 그 팀들과도 좀 소통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연속선상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최소한 미국은 열어놓는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한 동맹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양국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상황은 분명히 바뀌었으며 동맹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동맹을 확장해 새 활력을 불어넣으면 양국 모두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시대, 즉 평화롭고 보호받으며 인도태평양을 구성하는 이들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한 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닻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연에 앞서 이날 오전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남북관계와 한국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며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기회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을 평가하며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양국 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양국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일 오전 한국을 출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상원의원 시절 12년간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미국의 대중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Joe Biden is going to see Chin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stage and he's going to try to manage or influence China's behavior.
자누지 대표는 9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세계 무대의 맥락에서 바라볼 것인 만큼 한국 등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한국이 바이든 당선인에 의해 몇 가지 힘든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접근법은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 무대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대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What has changed is not so much Joe Biden's approach to China, but China itself. It is China that is a more aggressive.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0년간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 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런 대중 접근법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중국이며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제법 위반 등의 강한 반발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중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idea that South Korea should not be forced to choose once you put up that idea It is very difficult for Washington.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이 같은 접근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동맹관계인 만큼 혼인을 한 상태지만 한중관계는 혼의 연인에 더 가깝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국자 출신 미국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흥규 한국 아주대 교수는 중국의 역할을 미국이 대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측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China is a kind of you know supply chain for our you know economic survival. It's not only mistress. So
한국에 있어 중국은 경제적 생존에 필요한 공급망이며 미국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윤 전 특별대표의 비유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을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나쁜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해 보복을 했을 때도 한국은 실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다자적 해법을 제시하며 특별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China has to be part of it and China has made it very clear they want als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don't want to see a nuclear arms race.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이 군비 경쟁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명확하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 등 이 사안에 중국과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된 상태란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중국이 원유나 석유 등을 끊을 경우 어떤 일이 펼쳐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6자회담을 되살리거나 의미 있는 전략적 방식으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과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전직 관리들은 내년 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내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유관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를 유지하되 이를 향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으론 협상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9일 시카고의 핵과학자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도약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 진전에 작은 단계들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런 작은 단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looking at relationship with the DPRK in which there are going to be great leaps forward. Much more likely little steps. And
따라서 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 목표를 향한 점진적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rt of all or nothing sanctions approach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robably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는 제재 패키지가 세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몰 딜을 위한 스몰 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를 지낸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he said in foreign policy he would do, and I hope he'd do it, which is to jumpstart an effort with our allies, the ROK and Japan, to get back into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고 중국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와도 협력해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 의향을 집단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이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대화는 역내 유관 국가들과의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기 전 가장 먼저 중국 등 역내 유관국들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유인하면서도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단군과 채찍 양면 전략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며 두 가지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th carrots and sticks are necessary.
제재와 같은 압박은 북한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이고 동시에 북한 내 홍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특정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정책에서 채찍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대북 정책 검토를 통한 관계 정상화 의미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work needs to be done is on what the United States means by normalization.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미국의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규정하는 것이 대북정책 검토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한국과의 동맹관계, 한반도 내 군사작정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전직 협상가들 모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큰 인센티브가 없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이 8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원과 하원이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의 최종안을 찬성 335, 반대 78표로 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입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본회의 표결에도 붙여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대형 정보기술 업체에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이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난해 지목한 북한 선박의 다수가 최근까지도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런 활동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한 해운업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고요. 또 북한산 석탄 운반과 관련한 미국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석탄의 운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특히 석탄 운반과 관련한 내용이 최근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저희 VOA도 북한 석탄 관련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3월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운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이 주의보를 통해서 지난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믿어지는 선박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48척 가운데 북한 선박은 33척입니다. 이들 선박의 활동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이 있으니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이들 33척의 최근 운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13척, 그러니까 약 40%의 선박이 중국과 북한 사이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데 사용된 배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북한 선박 가운데 40%가 실제 운항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운항을 한 건가요?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주실까요?
가장 많은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선박은 K-모닝호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북한 남포항과 중국 닝보, 저우산항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중국 다렌향을 오간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금대호의 경우에는요, 지난 8월 26일 중국 잉커호항에서 출발해 9월 2일 남포항으로 들어왔고요. 또 청봉호는 8월 3일 나진항을 출발해 8월 28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 도착했고, 이후 9월 19일 다시 남포항 앞바다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요, 지송 15호는 신호가 북한 방향에서 출발한 것으로 표시된 뒤 중국 웨이아이 앞바다에서 5월 14일 다시 신호가 포착됐고요. 이후 3일 뒤인 17일에는 닝보 저우산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명이 북한에서는 남포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닝보 저우산항, 다렌항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확인된 북한 선박들의 항로도 이들 지역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척의 북한 선박 항로를 살펴보면 북한 선박들이 닝보 저우산항 그리고 다렌향으로 많이 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렌향과 북한 사이를 오간 선박의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절반 이상인 7척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박들의 항로를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마린 트래픽, 선박 위치조회 웹사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네,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선박들의 자동 식별 장치, 즉 AIS 신호입니다. AIS 신호는 선박의 위치와 종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건데요.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 선박에서 나오는 AIS 신호가 포착됐고 그것을 통해서 운항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북중 간 운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북한 선박들의 항로가 확인됐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IS 신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감추기 위해 AIS 신호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중요한 제재 회피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먼 공해상으로 나가서 불법 환적 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했을 때는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박들의 항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수의 선박이 확인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선박들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도 이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고위 관료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북한은 석탄 불법 수출을 특별히 위장하거나 또 숨기지 않고, 그리고 중국도 북한이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이상 석탄 거래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채택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을 지적하면서 결국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죠.
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제재 위반 무역의 규모가 크다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고 여기에는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제재 이행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런 지적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웡 부대표의 발언 뒤에 곧바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제재 역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재무부의 중국 해운업체 제재 대상 지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기업 제재에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 북한 선박들의 불법적인 석탄 운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이번 주를 인권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인권 유린에 맞서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이 포함된 이번 주를 인권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250여 년 전 미국의 독립운동 영웅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대담하게 열거했다면서 미국은 당시 압제적인 군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법에 새겨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혁명적인 개념이 전 세계에도 울림을 줬다면서 이번 주 미국은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반영된 인권에 대한 혁명적인 관념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는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48년 유엔 총회가 미국의 권리장전을 본받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인류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함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올해 초 서명 45주년을 맞은 헬싱키 협정에선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에 대항해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가 비극적인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강제 노역, 인종차별과 민족이나 종교에 기반한 박해 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런 부당함에 계속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다른 주권 국가들도 국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 더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은 이런 노력을 변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의 특정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침해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사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둔 7일 새로운 세계인권제재체제를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이자 역사적인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가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 책임 추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인권 가해자들의 제재를 가하는 지속된 노력을 보완한다며 유럽연합이 조속히 첫 번째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가해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추가 동맹국과 파트너 모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세계인권제재체제 채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핵화 관련 제재와 더불어서 인권제재도 구체화하는 상황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연합의 세계인권제재체제. 자,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제재가 비핵화와 인권, 이렇게 쌍두마차로 형성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세계인권제재체제 대상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장소에 관계없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탄압, 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핵심 제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발생 국가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개입과 제재,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권고한 거죠.
네, 그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거나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나 기관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도 제재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이 북한 내 인권 탄압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27개국이 연대한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엔 북한 대사관이 9개에 달하고 미국과 달리 양측 교류도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 정권에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캐나다도 이번 유럽연합의 인권 제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과 비슷한 인권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호주 의회도 정부에 비슷한 인권 제재를 채택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국제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네, 이름이 익숙지가 않네요.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이 본보기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법이 뭔가요?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16년에 채택했는데 원조법은 2012년, 4년 전에 러시아만을 겨냥해 채택했던 마그니츠키 법입니다. 러시아 변호사인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수억 달러의 탈세 증거를 발견해 당국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체포돼서 감옥에서 구타를 당한 뒤 사망하자 미국이 이런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러시아인 수십 명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금융 체제 배제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 그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했고 이번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의 모델이 된 거죠.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권고한 뒤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인권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유엔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 안보리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국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채택에 따라 먼저 움직인 거죠.
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 현황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2인자로 불렸던 최룡해 등 실권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조현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을 포함해 지도부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엔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전선동부를 겨냥해 김여정 당시 부부장, 김원홍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인 32명, 기관 13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영국도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가했죠?
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인권 유린 독자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하면서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교화국 등 두 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의 첫 독자적인 인권 제재법으로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를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두 기관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발생한 노예화,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자, 북한 당국에서는 대북 제재가 주민 등 민생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는데 외부의 해석은 다르죠.
유럽연합은 이번 세계 인권 제재 체제 관련 문답에서 모든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만을 겨냥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자금과 경제 자원 활용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도 앞서 BOA에 대북 인권 제재는 주민들이 아닌 가해자들을 겨냥한 과학적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주민들을 통제, 검열, 선전, 선동, 처벌하는 가해자와 기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인권 제재라고 밝혀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권고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일반 주민이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유럽연합이 이렇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압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보면요, 모두 유럽연합이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 작성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미국이나 한국, 중국 등 옛 6자회담 참가국들처럼 북한 관련의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규범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유럽연합의 가치이자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인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규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게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적 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또 교류하면서도 핵과 인권 문제에 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유럽연합은 관련 문답집에서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해자가 자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게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고문, 노예화, 성에 기반한 폭력, 강제 실종, 인신매매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종식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나열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대부분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적해온 북한 내 인권 문제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이행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망 어떻습니까?
제재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를 권고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회의가 열렸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표적 제재나 책임 추궁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독자적인 인권 제재법을 통해 직접 가해자들을 압박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전례를 보면요, 걸림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북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정부의 인권 정책도 영향을 받은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뒤 해마다 발표하던 인권 제재를 작년부터 2년째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공식 논의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열리지 않았고 올해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유엔의 유럽연합 외교관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일관성을 유지해왔고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북 인권 제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새 세계 인권 제재 채택, 그 배경과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김영권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7개 저소득 국가의 국민 90%는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이미 상당량의 백신을 선점해 저소득 국가들에 돌아갈 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말까지 저소득 국가 국민 10%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팜과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단체들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구성한 피플스 백신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북한과 예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저소득 국가 67개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등 8개 제약회사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미 전체 백신의 53%를 구매했으며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모더나의 백신 전량과 화이자의 백신 96%를 선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캐나다로 전체 인구가 5회분을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의 64%를 개발 도상국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부유한 국가 외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개발 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인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7억 회 접종분에 불과하고 이를 92개 나라에 32억 명이 나눠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18%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플스 백신은 제약회사들이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백신 개발 기술과 지적 재산을 공개해 수십억 회분의 백신을 대량 생산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스팜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에 50억 달러의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이들은 공공보건 이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파리 평화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저소득 국가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전 세계적 경제 회복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평양과 남포, 황해도 지역이 구름 많은 아침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남도와 황해도 그리고 양강도를 제외한 동쪽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4도에서 8도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낮에는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과 남포는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양덕과 신의주, 오전부터 바람 불겠고 오후에는 남포에 약간 강한 바람이 더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 남포는 영상 1도, 양덕 구성은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남포 구성이 영상 6도, 양덕은 5도, 신의주 4도입니다. 자강도 막다가 강계와 희천 지역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8도, 희천은 영하 5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고 중강 강계 낮 최고 기온 2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에는 용현 지역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바람이 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상 2도입니다. 산유원 영하 1도, 신계는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 개성은 아침 0도에서 시작했다가 낮에는 8도까지 오르고 해주의 낮 최고도 8도, 산유원 7도, 신계 6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 장제는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저녁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전은 3도, 평강은 영하 3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10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 함경남북도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입니다. 청진 영하 1도, 선봉은 영하 3도, 장지는 영하 15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는 6도, 선봉은 4도, 함흥은 10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예산 지역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고 풍산은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상전은 종일 맑겠습니다. 오늘 해산과 김영곤의 아침 최저가 영하 15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삼지연이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5도, 해산이 영하 2도, 김영곤이 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이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평양과 양덕은 하루 종일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려진 날씨입니다. 또 김책과 신포는 가끔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3, 4도 많게는 6도 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모든 지역이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서쪽부터 맑아지겠고 대체로 맑은 날은 다음 주 내내 계속됩니다. 12월 1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은 앞선 4세대 이동통신보다 훨씬 큰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5G 서비스가 핸드폰과 인터넷은 물론이고 기계와 기계 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5G 서비스로 보다 많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 동시에 보다 많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치 경제발전과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5G 기술이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믿을 수 없고 권위적인 국가와 기업에 노출되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최근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라치 차관은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귀중한 개인 정보와 자료와 관련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치 차관은 중국 공산당의 주민 감시 핵심인 화웨이 같은 기업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처럼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요구할 경우 기술, 지적 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클린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처럼 악의적인 존재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신상 정보와 지적 재산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크라치 차관은 클린 네트워크는 개인 신상 자료와 국가 안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디지털 신뢰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 49개 나라와 170개의 클린 정보 통신 기업들의 단연간 확립된 기준과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크라치 차관은 정부와 기업,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물결의 방향을 권위주의에서 자유와 안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10일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심의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합니다. 위원회가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하면 FDA는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백신 640만 회 접종분을 미국 전역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FDA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도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이 10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화이자가 11월 24일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에 기반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검토한 뒤 승인을 결정했다며 조만간 수입과 접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보건부도 9일 성명을 내고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의 스프리아 샤르마 수석 의료고문은 캐나다의 엄격한 안전 효능 품질 기준에 부합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제일 먼저 승인한 것은 영국이며 이어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가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노동부는 10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3만 7천 건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0만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역 당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이 다시 신규 실업자가 늘어난 이유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21만여 건대를 기록했으나 3월 중순 이후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률 역시 지난 4월 14.7%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에는 6.7%로 회복됐지만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실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10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의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공동의 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을 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이 있어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범위가 모호하다며 해당 표현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은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발언을 지지하며 해당 기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표현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내년 2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10일 러시아 함정들이 10년 만에 아라비아해에서 나토 회원국 함정들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만 2021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파키스탄 해군 함정 외에 미국, 영국, 중국, 터키 등의 해군 함정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해군은 지난 2011년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나토 해상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10일 양국을 연결하는 첫 번째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철도를 개통으로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동부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 서부 국경까지 총 140km를 연결하는 철도는 앞으로 서부 간 아프간 서부 도시 헤라트까지 85km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07년 아프간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7,500만 달러를 들여 철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